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십니까? 성 베르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시작. 예수의 이름은 혀의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평생 뇌성마비로 살아온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를 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노래하는 데에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저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우리의 입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자꾸만 부른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정혼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아의 이름은 각각 그 사명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헬라어로 이 정확한 명칭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에수스 붙여서 예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죠. 원어의 가장 가까운 발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라고는 이 발음이 아주 정확한 발음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이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이름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헬라어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예슈아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구원, 또 정치적인 구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구원, 인생의 수렁에서의 구원,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로이 레신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핵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예슈아이죠. 그리고 그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익숙하게 생활을 했던 성도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들을, 조부모를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반드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 겪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죽음의 길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을 떠나보낸 따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는 그 따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이 따님 집사님이랑 어머님이랑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을 때에 엄마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실망이다. 분명히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나니까 어머님이 말했던 그 구원,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이 말씀했던 그것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준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가슴에서부터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만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외롭게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임마누 그리고 엘의 합성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의미를 덧붙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이름에 넣어서 불러주신 것이죠.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유대왕 아하스 때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베가가 아람 왕과 연합으로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숫자가 저렇게 많아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징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을 의지를 하죠.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과 또 고관들에게 금은을 다 받아가지고 앗수르 왕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고 그 다음으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자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들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하다. 나는 이곳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고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죠. 마치 도망을 가면서 홀로 되어서 외롭고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이 길에 함께 계셨던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식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알고 보면은 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미처 몰랐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쓴 소설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 저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그 두꺼운 책을 한번 펼쳐가지고 쭉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과 소년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소년 사셔타를 돕는 사자 아슬란의 역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년 사셔타가 계곡과 무덤과 사막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서 이제 결정적인 위험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이 소년은 자기 옆에 정말로 따뜻한 입김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한 숨결을 느끼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곳을 향해서 이 샤스타가 물어봅니다. 내 옆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와 아라비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바로 나였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와 아라비스를 만나도록 해주었던 사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무덤에서 지내던 밤 너를 위로하던 고양이도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덤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고양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고양이가 나였다라고 그 음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자는 동안 승냥이를 쫓아버린 사자도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냥이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승냥이가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사자가 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늦지 않고 룬 왕에게 이르도록 너의 말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도록 뒤에서 뒤쫓던 사자도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잘 달리지 않을 때에 뒤에 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말이 놀랐는지 최고 속력을 다해서 막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그 뒤에서 뒤쫓고 있던 사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놀랍게도 신비로운 그 존재가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신비로운 존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 번 그 음성을 들려주죠. 첫 번째 음성은 땅이 흔들리도록 엄청난 음성으로 들려왔고 두 번째 음성은 크고 명확하고 밝은 음성으로 들려왔고 세 번째는 아주 조용하게 따뜻하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스쳐서 지나가는 낙엽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작은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 교수가 묘사하고자 했던 임마누엘의 경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부딪히는 사건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밀고 가기도 하시고 끌어당기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저 일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옷을 모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옷을 다 담고 뚜껑을 닫고 못을 쳤습니다. 이를 모두 마친 후에 할아버지가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위도 주머니에 넣어둔 할아버지의 안경이 이렇게 몸을 숙이는 순간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옷 속에 파묻혀버린 것을 할아버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주변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할아버지의 안경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공황 시기여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힘든 때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20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려서 산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찾다가 찾다가 찾지 못한 할아버지가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옷을 보내어서 그 옷을 받았던 중국에 있던 고아원 원장이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저녁 설교 시간에 간증을 냈습니다. 그 원장님은 시카고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고아원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준 안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님은 당시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에 들이닥쳐서 막 기물을 부수고 할 때에 자신의 안경까지도 벗겨서 깨어 부수버렸다고 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리는 원장님은 두통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경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시카고 교회가 보내주었던 그 옷이 들어있던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새 안경을 발견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도 마음이 기뻐서 그 안경을 써보니까 그 안경이 자신의 시력에 딱 맞게 잘 맞춰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원장님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원장님의 그 안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뒷자리에 조용하게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던 자신의 그 실수조차도 아주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그 순간 이 할아버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 영혼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처럼 못난 놈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나같이 못난 놈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꾸짖었던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와서 소리 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이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시면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매일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